히브리서 오늘 7장입니다. 7장.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고, 다음 주에 우리가 모였을 때 7장 나머지를 공부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또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심을 이제까지 보여주셨는데, 이제 7장에 와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가 구약의 모든 제사들보다 우월하심을 이제 7장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부한 내용들인데 오늘 그 구절들을 보기 전에 좀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오실, 우리한테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그분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지금 그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구약의 그 어떠한 일보다도 우월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참 현실입니다. 구약의 것들은 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true라는 뜻인데 이러면 천국적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수준이다. 왜이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가 이 세상적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 했을 때는 천국적이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빛이 있는가 하면 참빛이 있어요. 왜? 이 세상 빛이 있는가 하면 참빛, 천국빛. 문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참빛, 천국빛 이렇게 이해하듯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참이 오시고 참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천국의 그 영원한 현실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제 그림자는, 즉, 구약적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즉, 세상적인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지만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자들이 지금 유태교로 전향을 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너무나 너무나 고난이 심하고 그 고난받는 시기가 길다 보니까, 이제 이 믿음으로만 사는 것에 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반대는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태교, 구약적인 그런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온 후에도 절대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그런 그 잘못된 그런 그룹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태교로 전향하려는 이런 자들. 그러면 이들이 유태교로 돌아가려는 것과 2017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슨 관계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구약적인 것들은 다 예표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루실 천국 현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예표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표라는 것은 육체적이다. 예표라는 것은 잠시라. 영원한 게 아니죠. 그리고 예표라는 것은 부분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 우리의 구원의 현실은 천국적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이 아니고 천국적이고 이 잠시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이 부분적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것들은 세상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태교로 돌아간다, 즉 구약적인 것들을 절대시하는 그런 종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세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유태교로 돌아간다는 그 모습하고 지금 2017년에 이 참 종교, 예수님의 종교를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한다는 것하고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지금 2017년에 사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태교로 전향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지금 말씀이 되는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즉 신약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참 종교는 천국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예표 수준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신약의 참 수준이 온 것이죠. 즉 세상적인 것이 지나가고 이제 천국적인 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예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왜? 예표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은 지나갔어요. 더 이상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성진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이제 천국이 있으니까. 참 약속의 땅은 천국이니까. 그리고 구약에서 그 재산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이 세상 재산으로 구약에서는 표현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지나간 거 아니에요. 왜? 참 천국 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그렇게 세상 것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참 복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구원도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적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표예요. 그죠? 이제는 참 구원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세상적인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안식을 말하는 거였죠. 정말 일을 안 하고 누워 뭐 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지나갔어요. 왜? 이제는 천국의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육체적인 안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적인 안식이지. 그런데 지금 와서 신학에 와서 육체적인 안식으로 안식을 표현하거나 그 안식을 증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된 거죠. 예, 세상 성전이 했어요, 구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 성전, 세상 건물을 지금 찾아가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 참 성전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의 몸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참 성전이 된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동물 제사였어요. 이제 단번에 천국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제사, 즉 그 십자가, 그 죽음을 성경에 보니까 이게 세상에서 만들어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천국에서 자기 몸을 완전한 제사로 드려진 거라, 단번에 드려진 거라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구약적인 동물 제사는 하면 안 돼요. 지나간 거니까. 완전한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즉 완전한 것이 이루어졌다,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적인 것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세상께 좋은 거예요. 요즘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세상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리고 영광을 얘기할 때도 이제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식, 장식, 뭐 건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거였으니까. 영광도 눈에 보이는 걸로 드러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도 제사장 그 옷을 입을 때 보석을 달고, 왜? 이게 눈에 보이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영광은 천국 영광.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보석을 안 붙여도 여러분은 영광에, 근데 가려져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식적 세상 예배, 구약입니다. 이젠 천국적 영적 예배. 아, 제가 이런 말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즉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세상적, 즉 약하고 천한 것에서 이제 천국적, 즉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옮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세상적인 것은 추구해도 안 되고 그런 걸 사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잖아요. 구약 때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고 안 오르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국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이루셨어요. 이제는 기독교, 세상적인 것들로 표현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이제 참 기독교는 세상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특히 히브리서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 그때 그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고난이 심하고 너무나 이 고난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도 하셨죠. 그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재림 그때 마지막 그 고난이 엄청나게 힘든 고난인데 그 기간을 짧게 했다. 왜? 길면 아무도 못 이기니까. 그런 말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 눈에 안 보이는 거에서부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위에서 써 있단 말입니다. 유태교로 돌아가는 의미와 지금 2017년도에서 기독교를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세상적으로 표현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참 기독교를 떠나서 하나님의 참 종교를 세상적으로 표현하고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천국 복이 참 복인데 그것을 세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말하고 천국적인 예배를 그 영적인 예배를 건물 중심, 예식적 중심 이런 세상적인 예배로 자꾸 바꾸려고 하고 이 천국 영광을 세상 영광으로 바꾸려고 하고 영원한 목적, 결국 그 목적을 세상 성공으로 바꾸려고 자꾸 이런단 말입니다. 왜? 이 구약서부터 이 죄를 못 이겨서 자꾸 세상 것을 찾습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 보고 있는 2000년 전 기독교인들이 유태교로 돌아가려는 모습과 같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런 것은 참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가짜 기독교. 결국 세상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히브리서 저자입니다. 즉 예수님과 그분께서 이루신 현실을 즉 우리의 그 구원의 참 현실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수준에서 어떠한 것도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이 세상적인 것에 결국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때도요. 구약 때도 아직 예수님이 오지도 않고 아직 천국이 이루어진 전 구약 때도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구약 수준에서 즉 세상 수준의 것들로 만족과 기쁨을 못 얻었습니다. 그 구약 때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세상적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약속의 땅이 아님을 그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참 약속의 땅이 그저 이 세상적인 땅이 아닌 것, 그래서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더 좋은 도시, 즉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천국을 바라고 살았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놓고는 이 세상의 성전이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는 성전이 아님을 알고 살았어요. 모세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제물로 여겼어요. 왜? 더 완전한 것, 더 좋은 것, 즉 천국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도요, 참 믿음을 준 사람은 지금 이 세상적인 것들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아닌 것을 구약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도 모르면 이건 정말 한심한 수준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세상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적으로 표현을 하려니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걸 표현하려면 눈에 보이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근데 천국적인 거는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믿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원하는 그런 수준에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종교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이건. 더 이상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종교입니다. 이제 참 종교. 이제 여러분과 저도 더 이상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과 그 능력과 바꿀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즉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즉 천국과 하나님을 영원한 유업으로 소유한 자로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구약적인 것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세상, 또 이 세상의 것들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믿고 표현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천국을 이루셨기에. 그래서 그 이루신 그 수준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이 눈에 보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에 보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미련한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서는요, 야, 이게 멋있어! 그러면 눈에 보이게 멋있게 보여줘야 이해가 되는데, 눈에 보이게 보여지지는 못하는데, 멋있다고만 자꾸 얘기하니, 세상에서는 미련한 소리죠, 이게. 얼마나 미련하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미련하게 들린다고 해서 세상 걸 가지고 표현을 막 하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짜 종교가 돼버립니다. 이건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세상 중심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과 그분께서 천국을 이루셨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7장에 와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계속하여 구약의 어느 것들보다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증거하십니다. 7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즉 그래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함을 주장하십니다. 오늘 아까 읽은 1절에서 10절에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시다. 그리하여 더 나가서 이제 11절부터 보게 되는데 멜기세덱이 아론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결국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하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비교하고 멜기세덱과 아론을 비교하고 그리하여 결국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이제 증거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왜 자꾸 구약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하는, 즉 이 세상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하는, 즉 구약적인 것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래하여 그 구약적인 것들이 뭐 엄청난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근데 이것은 그냥 아론의 대제사장직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더 우세한 걸로 생각하는 그 마음에 깔린 마음은 이 세상적인 것을 원하는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높이면서 결국 예수님을 높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 이제 11절에서 28절까지 보겠는데요. 먼저 1절서부터 3절. 이것은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리고 4절서부터 10절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강조하시려는 것이지 멜기세덱이나 뭐 이런 다른 어떠한 것도 높이려는 마음은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또 아론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은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그 것보다, 즉 구약의 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함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꼭 이걸 기억하고 이제 1절서부터 읽습니다. 3절까지 먼저 읽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여기 히브리서 말고 딱 두 군데 더 나옵니다.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근데 먼저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살렘 왕이라.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도시의 왕이라는 말인지, 근데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살렘 왕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 그것을 가지고 지금 헬라어로 보게 되면 멜이라는 단어, 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덱. 이것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살렘 왕이다. 그런데 살렘, 여러분 살롬 하잖아요. 평강이란 뜻이죠. 평황.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 이 뜻은 평강의 왕이라 또 이 뜻입니다. 우선 그렇게 많이 알 수가 없어요. 멜기세덱에 대하여.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서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름이나 이렇게 번역하여 이렇게 누구다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읽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겠는데요. 지금 그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 줍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또 십일조를 그 멜기세덱에 바칩니다. 창세기 14장에 한번 가보시죠. 14장 1절서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 관계로 제가 좀 그냥 서머리만 얘기하면은 시날왕, 엘라살왕, 엘람왕, 그 다음에 고임왕, 이렇게 네 명의 왕과 소돔왕, 고모라왕, 아르마왕, 스보임왕, 소알왕, 이렇게 다섯 명. 네 왕과 다섯 명 왕이 이제 서로 다섯 개, 다섯은 한채 묶이고 넷이 한채로 뭉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네 왕이 뭉친 편이 이깁니다. 이김으로써 그때 소돔에 살고 있는 소돔 왕이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의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그 단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는 그들을 다 쳐버리고 자기 조카 롯과 빼앗겼던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데 이제 17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제 소돔 왕이 이제 다 다시 찾아갖고 왔잖아요. 소돔 그 그 씨의 것을 다 뺏어간 거니까. 그랬더니 사람만 내게 주고 물품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하니까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안 갖겠다 이 말이죠. 오직 24절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지금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면서 결국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여 아브라함의 제사직이 제사장직이 그들의 제사장 즉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건데 먼저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 아니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근데 구약서부터 지금 이방인 제사장이 아 그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건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지금 어떠한 것인가? 결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자꾸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즉 여기서 보여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이 내용. 이게 요번 또 주일날 제가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서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오늘은 뭐 넘어가죠. 그럼 3장을 보면요. 이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성육신 전의 출현이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이렇게 출현하신 때가 많죠. 하나님의 그 챔피언, 용사로 나타나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멜기세덱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는 찬성을 할 수가 없는 게 3절에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즉 like the son of God.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었으면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겠지. 왜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다, 즉 like라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즉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분명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생일도 있고 죽은 날도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멜기세덱 인간 그 인간이 영원한 자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영원하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제사장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그 후계자가 예수님 전까지 없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직을 대제사장직을 하고 죽죠. 그러면 그 다음 그 아들들이 이제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이어져 가지만 아론 자체의 제사장직이 영원한 건 아니죠. 왜 후계자가 계속 나와야 되니까. 그러나 멜기세덱은 죽지 않았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의 제사장직이 영원한 제사장직이라 지금 7장 3절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왜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멜기세덱 그 제사장직은 끝이 없는 제사장직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제사장직, 끝이 없는 제사장직이라 이렇게 하여 아론의 제사장직과는 다릅니다. 왜? 아론의 제사장직은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족보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님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비도 어미도 족보와 생일과 죽은 날을 모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즉 아론의 반찬을 쫓는 그 구약의 제사장직들과 대조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10편에 한번 가보죠. 시편 110편 그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맹세했다 이 말이죠. 너는, 즉 메시아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서부터 메시아를 향해서 너는 지금 구약의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 집밖에는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즉 모세 때 율법을 줘서 그 율법으로 아론부터 시작하여 내려오는 그 제사장직 그것만 인정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완전한 건 줄 알고.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아 구약서부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이제 이루는 그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벌써 맹세하셨습니다. 즉 뭘 이해해야 되냐 하면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미 구약 때부터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더 나은 영원한 대제사장직으로 바꾸실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사람들이나 지금 이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바꾼다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통해 구약서부터 아론의 대제사장직 외에도 다른 제사장직이 있음을, 더 나은 대제사장직이 있음을 구약서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죄인들이 지네 멋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제 4절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우월한가를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요거를 10절까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의 어떻게 그가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 좀 해보자 이 말이죠.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줬다. 10분의 1이라 그러면 우리가 11조죠. 11조.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슨 의미냐?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 즉 11조를 취하라.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쫓아 지금 제사장들이 된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레위의 아들들, 구약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직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백성들에게,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거는 율법을 쫓았다 그랬어요. 율법을 쫓았는데 그 7장 19절에 가면 율법이 어떤 율법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나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즉 18절에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즉 이렇게 지금 11조를 지금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즉 아론의 아들들이 이걸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근데 멜기세덱도 제사장인데 이도 11조를 받는데 누구한테 받았느냐? 아브라함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 11조 받은 거는 율법에 의하여. 근데 그 율법은 아무 무익하고 아무 쓸데없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기는 지금 율법에 의하여 10분의 1을 받은 게 아니라 약속입니다. 벌써 6장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약속이 그 율법보다 얼마나 지금 그 400년 후에 온 그 율법이 약속을 폐하지 못했다. 우리 공부한 내용 아닙니까? 즉 뭐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아론의 아들들, 즉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한 제사장이다. 지금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계속 나갑니다. 7절에 페이런하고, 이 페이런하고 이 말은 영어로 우리가 저기 뭐야 말을 하게 되면 논쟁할 여지가 없다 이 뜻이죠. 영어로 말한 게 아니네. 한국말로 말하면 논쟁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즉 논쟁할 여지 없이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는다. 즉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복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우월해요? 아브라함이 우월해요? 멜기세덱이 우월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럼 누가 우월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우월하죠. 분명하게 논쟁할 여지가 없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8절 보니까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즉 이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기는, 즉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즉 산다고 증거를 얻었다. 아까 3절에 그는 항상, 영원히, 그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럼에도 아론의 그 제사장직보다 훨씬 우월하다. 지금 계속 지금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지금. 그죠? 멜기세덱이 우월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즉 이 아론의 그 반차를 쫓는 이 저희 뭐야 제사장들이 결국 올라가면 레위 족속 아닙니까? 그 레위 족속을 대표하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으니, 왜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그때의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즉 무슨 말입니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아브라함을 통해 레위 자체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그리고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의 복비름을 받았다. 지금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아론의 아들들 전체가 이 구약의 제사장직을 맡은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그를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즉 아담이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아담이 한 일이 우리를 대표해서 한 일이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 구약의 모든 아론들의 아들들, 아론들이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 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복비름을 받은 것 같이 레위도 벌써 받았다, 아브라함 안에서. 그런 면에서도 멜기세덱이 이 구약의 아론과 그 아론들의 아들들이 가졌던 그 대제사장 직보다 높다, 우월하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데,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들을 축복했다 이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축복했기에. 그럼 누가 높냐? 누가 우월하냐? 멜기세덱. 여기까지 이제 멜기세덱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높여요? 왜 멜기세덱을 높이는 거예요? 왜? 그의 반차. 반차라. 이게 차. 열. 우리가 열이라, 이렇게 열을 논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오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반열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위, 구약의 아론과 아론의 반차를 쫓은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목적입니다. 뭐 멜기세덱을 높이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제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과 그들의 제사장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과 함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지나갔는데, 그런데 왜 너희들은 왜 그 그림자 수준, 즉 세상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왜 구약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더 우월한 것이 왔는데, 더 완전한 것이 왔는데, 즉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느냐?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저 2000년 전에 유태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교인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왜?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돌아가려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기독교를 세상적으로 이 자꾸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자꾸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국이 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세상 걸 바라보느냐? 왜 자꾸 구약으로 가려고 하느냐? 왜요? 물론 이 사람들도 그 세상에서 너무 삶이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의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생긴다는 겁니다. 꼭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과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할 때 자꾸 세상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 목사로서 내 목회와 이 교회를 뭐 생각할 때 자꾸 이 세상적인 의미를 자꾸 가지고 하려고.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저 천국을 증거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저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을 증거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답변이, 아, 예수님 같이 하는 거구나. 왜? 성경에 예수님이 그 천국을 최고로 잘 증거를 했다니까. 아, 그럼 예수님 같이만 살면 되는 거네. 근데 예수님 삶을 보니 고난과 핍박과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삶이었는가. 세상을 버리는 삶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결국 죽을 때 제가 항상 그래서 그 죽을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꽉 쥐고 있다가도 탁 놓는 모습. 왜? 힘이 다 빠지니까 탁 놔. 결국 세상 버리게 하시는, 놓는, 세상을 놓게 만드시는. 여러분, 이 세상 거 어느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붙잡고 있어 봤자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를 안 주시면 이 세상께 너무 아까워서 놓질 못합니다. 이거는 나무랄 내용이 아닙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나무랄 내용이 아니에요. 왜?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니까 지금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들이 그 세상을 놓고 산 거 아닙니까? 세상을 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 더 나은 것을 이제 잡았으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자꾸 왜 구약적인 것, 세상적으로 가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들은 그 참 종교를 결코 세상 것 가지고 표현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구약에서 세상 것으로 표현되는 때에도 어떻게 하면 좀 안 할까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시대에서는 당연히 세상 것 가지고 하면 안 되죠.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게 지나갑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그 그림자 수준, 세상 수준으로 돌아가려 하겠냐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그 구약의 예표 그런 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왕국, 천국에 있다. 지금 성경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라는 겁니까? 예수님과 천국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세상에서는 이게 너무나 한심한 삶이고요. 너무나 뭐야? 미련한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도 너무나 이렇게 아까운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아까워서 놓질 못하니까 꼭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 걸 못 누리고 내 자식들이 세상 걸 못 누리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 누려도 천국을 붙잡으면, 즉 천국 믿음도 없이 못 누리면 그건 진짜 밥통이죠. 저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 보고 세상 버리라. 너 안 믿는 사람은 세상 가져야죠. 그거라도.
천국도 없는데 세상도 못 가지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우, 그 사람들은 가지라고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믿고 그것도 버려라. 이렇게까지는 가야죠, 물론. 그러나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거 버리는 게.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래 죽어봐야 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천국이 어떤 건지 몰라서 죽어봐야 안다 그 말이 아니라 죽으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참 진리인 것이 크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완전하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지난번에 본 내용 아 너무 멋있어요.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믿음을 오래 참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으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좀 못 누려도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아 이걸 좀 이렇게 팍 이렇게 좀 왜 보여줘야 이게 팍 들어오는 걸로 그런 세상이 돼버려갖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면 믿음이 그걸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참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구약이 아니라, 그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참 대제사장 예수님께 10분의 1, 11조가 그 구약에서 이것도 구약적인 거죠. 신약에 와서 11조를 얘기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아, 이제 다 바치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10분의 1. 그래서 이 11조가 참 나쁜 영향을 줄 때가 많아요. 왜? 11조 내놓으면 10의 구조는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절대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적으로 하면 안 돼요. 10의 1도 구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도 참 대제사장 예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왜? 완전한 것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있던 참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당연히 우월하시죠. 왜? 약하고 낮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만나 복을 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11절부터 우리 더 계속 한 절씩 보겠는데 그냥 서피스에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뭘 내포하고 있는가 이게 어디까지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그걸 잘 이해를 하세요. 결국 천국이냐 이 세상이냐 이 얘기거든요. 참 감사하십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주셔서 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소망으로 살게 기쁨으로 살게 여러분 항상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뭐 여러분 뭐 자기 뺨을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막 짜증이 나고 정말 막 어우 이 뭐야 뭐 괴롭고 힘들고 할 때마다 좀 따구라도 때려갖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게 아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근데 그 오래 참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빨 꽉 물고 참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는 거는 기쁨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더욱더욱 예수님 또 천국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과 천국에 두고 이 세상은 이제 점점 버리는 세상은 이제 지나간 것을 믿는 세상은 우리의 더불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은 것으로 믿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